우리 모두가 다잘 아는 것처럼 내일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오래전부터 광복절 직전 주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 하루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한말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 변화에 둔감하고 내부적 당쟁을 일삼는가 하면 부패에 빠져 백성들을 돌아보려는 책임을 잘 감당치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불행한 국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는 없어진 국가 조직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을 다했고 이 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밤낮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 소식과 함께 해방을 맞이했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이롭게 생각하는 발전을 이루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재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도 그에 따라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40년, 50년 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해외의 국제기구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국제기구들이 우리에게 연락해온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지원을 여러 나라의 교회들과 기구들이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청들을 들을 때마다 매우 힘든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만큼 축복하셨고 또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신중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이 정점이 아니라 오늘이 새 출발이 되어서 새로운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소중히 쓰여지는 나라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삼게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씀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모든 정치인들의 표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시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시기였고, 가장 많은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가 많은 통치자들의 표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아주 잘한 왕을 말할 때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잘하지 못한 왕들을 평가할 때 제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요시야 왕을 평가하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다윗은 어려서 왕으로 선택받은 다음에 수많은 모략과 오해와 시기심 때문에 박해와 생명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역사가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역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긴 통치자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는 돈눈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이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움돋는 새풀과 같은 시기라면 미래는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의 확신에 가득 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번영을 위한 신앙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에게 견고한 신앙적 정체성 가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그는 여러 측면에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사람, 평생 찬송 부르고 살아갔던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새의 아들이며 국가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 된 사람이며 개인적으로는 일생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살아온 한 사람의 신앙인임을 밝힙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고 이 정체성의 확인에서부터 자기 삶의 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태생적인 정체성인 이새의 아들, 사회적 정체성인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삼중의 정체성 모두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 확인이 자기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 때문에 삶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미래는 아름답게 준비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많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독특한 말씀을 담고 있는 은혜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묻게 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험난한 세월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고 왕국의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 모두가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갈등과 의심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 적군에 끌려와 있는데 그럼 지금의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처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는가? 이렇게 포로된 백성이 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신분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점을 끝없이 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언약의 후손들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누이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그들이 모진 운명을 뚫고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생의 후반부에 분산되었던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 말씀에 이 편지 말씀을 온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에서는 이 흩어진 나그네 된 당시 성도들의 신분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했습니다. 비록 정체 없는 쫓겨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고 박해와 고난에 직면한 숨막히는 삶을 사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손들리지 말아야 현실에 실망하거나 공포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희망의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은혜 받은 민족, 은혜 받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가장 크게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보아도 우리만큼 2차 대전 이후에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상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긴 나라도 아니요 세계 역사와 문명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바도 없는 민족입니다.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먹고 사는 일이 없을 때 외국의 경제 지원을 받았고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때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존립을 유지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복받을 만큼 잘한 일이 우리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 받은 나라요 은혜 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루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깨우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에 최선을 다 헌신해야 되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주님도 오실 때까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끝날까지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자기 신분이었던 이새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왕, 거룩한 신앙인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 나라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나라, 은혜 받은 민족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지속 가능한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이 민족이 은혜 받은 민족인 것을, 은혜 받은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시대보다 다음의 세대가 더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역사 발전의 두 기둥을 제시해 주는데 곧 정의와 신앙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실 때 너는 공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실 줄 믿는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경건한 신앙이 개인과 사회 그런 나라의 발전을 가능케 만드는 핵심 원동력이었음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일생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부여잡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신앙과 정의는 상호 연관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신앙을 핑계해서 정의를 소홀히 생각하고 정의를 이유로 하여 신앙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정의는 자칫 교만과 갈등과 폭력을 수반하기 쉽습니다. 반면 정의 없는 신앙은 부패형 무능에 빠져 무속주의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정의는 두 기둥을 끝까지 굳세게 붙잡고 살아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에는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말자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그의 잘못할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서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므낫세의 죄는 부친 히스기야가 눈물과 기도로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버린 것이요 무죄한 백성들의 피를 수없이 많이 흘린 정의를 멸시한 두 가지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렸고 정의를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전통인 신앙과 정의란 두 기둥 모두를 무시했고 그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망국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하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기의 반공 이념에 충실한 것으로 또 산업화 시기에 역동적인 국민 정신을 제공하는 등으로 우리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진 민주화 시대와 제4차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뭔가 역사를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수동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역사의 선두 자리를 다른 여러 정치 집단들이나 시민단체들에게 내주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교회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끌지 못함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산업화와 선진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고도의 민주주의적 사회와 정의와 인권, 공정성 등의 요구가 폭증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최초 실천자들이었고 어린이와 여성과 천민들을 회복하고 인권을 되찾아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변화를 선도해서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해야 될 점이 두 요소입니다.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에 다시 든든히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일에도 여전히 선두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나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일생 붙잡고 살았던 정의와 신앙이라는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실천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역사의 선두에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견고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도는 새풀 같은 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가 떠난 다음에도 그 나라와 민족이 영원한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임을 믿는 확신 가운데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 가운데 지도자들의 국가 비전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어디로 가려는지 방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혼란이 가중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기 얘기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교회가 추구하는 미래 사회는 공동선이 이루어지고 추구되는 사회여야 한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공동선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우리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양보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국가 사회 유익을 훼손시킨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이익 때문에 개인을 희생시키지도 말고 개인 이익 때문에 국가 사회 부담을 주지도 않는 공동선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직업, 특정 정파만 이익을 독점한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만 계층이 많아져 통제 불가능의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는 미래가 아주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국제사회마저 이렇게 흘러가면 세계 전체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전쟁과 난민이 증가하고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되고 건강한 윤리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는 발전 가능성은 고사하고 인류 존립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유익한 공동선이 실천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 오랜 개신교 신앙의 정신적 전통으로 보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곤고한 리더를 돕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예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에게 사회적 선을 실천하는 예배 후의 예배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칼뱅은 훨씬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인 1564년 4월 28일 제자들과 제네바 시민정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선물들을 공익을 위한 것에 헌신하여 시민 전부에게 유익한 복음적 사회를 만들 것을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이처럼 개신교는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를 향한 비전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평화의 정착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에 70년 동안 평화가 잘 유지된 것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만약 그 사이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나락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평화는 그만큼 모든 발전의 기초입니다. 이제는 사회 모든 면에서 투쟁과 대결의 모습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화해와 협력으로 풀지 못하고 대결과 갈등을 이어간다면 어느 사회이든지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어느 나라이든지 6개월에서 1년간의 전면전을 하게 되면 그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최소한 30년에서 50년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희망이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미래 비전을 바라볼수록 현재가 더욱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평화의 바탕에서 출발해야 꿈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세상적인 야합과 인간적인 결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 능력도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미사일과 핵무기가 북유럽의 공산 정권들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공산체하에서 모진 고난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동유럽 교회들이 지닌 십자가 신앙이 모든 진의 장벽을 무너뜨린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평화를 갈망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증거하고 더 철저하게 우리를 화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꿈이 우리 미래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성취시키는 문제의 답은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움돋는 새풀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미래가 희망에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세상 만드는 일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에 우리가 든든히 서십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정의로운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시키십시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삶을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만들어 우리의 시대보다 다음 세대들의 시대가 더 위대한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십시다. 지금까지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